그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물건을 더 많이 사가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품격은 더 떨어지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질병은 더 많아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을 상실했다. 키는 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하다 보니 관계는 더 나빠졌다. 여가 시간은 더 늘어나도 마음의 즐거움은 줄어들었다.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어느 천주교 책방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얻은 뉴스레터에서 나온 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한눈에 보게 하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스턴의 가을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꿈을 안고 찾아오는 많은 분들의, 많은 젊은이들의 발걸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곧 보스턴의 가을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건물을 짓고 더 전문적으로 되어가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안고 시작하는 우리에게 위에 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각 문단의 첫 줄만 읽어드릴까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만을 높이고 전문 지식만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인격은 더 작아지고 문제는 더 커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가 끝났을 때 인격은 더 작아져 있고 문제는 더 많아지길 원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줄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보스턴의 가을을 맞이해야 할까요? 인생은 더 고상해지고 문제는 해결받는 삶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모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골리앗 장군,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그는 건물만한 키에 몸에는 온갖 무기로 완전 무장한 군인, 전문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 말을 듣고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마침 이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을 위문하러 양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와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주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해줍니까?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이 말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전하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조금 말을 바꿔봤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당연히 말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전문적인 군인이다. 그거 아니야?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전문적인 군인임은 천하가 다 알았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기도 그에 못지않은 전문적인 군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자들과 싸운 군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다윗의 전문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버지에게서 아니면 형들에게서 배웠을까요? 36절 37절 말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골리앗의 전문성과 다윗의 전문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골리앗 한마디로 군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으로 자란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를 죄를 당해낼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키는 거인처럼 커갔습니다. 키와 더불어 그는 완전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완전한 군인입니다. 반면 다윗의 전문성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릴 때 이미 혼자 양을 지키곤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셨고 형들은 이미 커서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홀로 양떼를 지킬 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를 죽이곤 하였습니다. 곧 다윗의 전문성은 목자이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문적인 군인, 다른 한 사람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8, 49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쓰나미에 밀려가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장군이 넘어갔습니다. 허수아비가 바람에 날아가듯 넘어갔습니다. 전문성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 새로운 전문성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의지한 목동이 이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문가였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의 전문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전문가.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갈고 닦은 실력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체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을 자신의 환경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서운 골리앗과 무서운 사자를 자기의 환경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환경으로 삼았습니다. 사자를 찢고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사자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으로 삼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니까 마치 제가 올해 보스턴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지 왜 전문성을 더 개발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의 대학 졸업 앨범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제일 먼저 찾아본 것은 제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4강모를 쓰고 찍은 사진이 있었고 그냥 양복을 입고 찍은 멋진 사진이 당시 교수님들의 사진이 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제일 많은 교수진은 내과 교수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19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제일 젊은 교수님은 지금은 다 은퇴하셨습니다. 잠시 궁금한 생각이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수진이 어떻게 될까? 교수님은 인터넷으로 쉽게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 있는 병원 말고 강북 본원에 있는 병원 교수진을 살펴보았습니다. 과 이름부터 달라졌죠? 저의 졸업 앨범에는 내과하고서 19분의 교수님들의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이제는 내과도 9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소화기 내과, 알레르기 내과, 순환기 내과, 심장 내과. 교수진은 분당을 제외하고도 84분의 교수진이 있었습니다. 분당까지 합하면 1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예요. 19명이 100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어요. 환경은 그야말로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이런 고백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처음 소개한 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질병은 더 많아졌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에이즈라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이 범창합니까? 아프리카는 요즘도 에이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있어요. 수많은 교수진들이 달라붙어도 새로운 질병이 나오면 속수무책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보다 에이즈를 많이 컨트롤하기 시작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암이나 당뇨 등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어차피 내 머리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스펙이나 잘 가꾸자. 좋은 학교 졸업장, 좋은 병원에서 연수한 경력이면 되지. 그래서 좋은 자리에 취직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여기에서 현대판 골리앗과 현대판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전문성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힘세고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호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약점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힘세고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의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슴에는 공통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학문의 세계보다 하나님의 세계를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환경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합니다. I can do it. 에이즈 등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들을 연구하면서도 이들 가슴에 늘 울리는 메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Yes, I can. 이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친구는 자기의 책에서 딸에게서 받은 아주 예쁜 글을 소개합니다. Father's Day에 여섯 살 난 딸에게 선물을 받은 글입니다. 옛날에 친구 없는 개구리가 살았습니다. 개구리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으러 나갔는데 친구가 되어주려는 개구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찾았습니다. 내가 개구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끝. 딸이 개구리의 친구가 되겠다는 아름다운 글입니다. 물론 이 본인이 외동딸로서 자신의 외로움을 적은 것이겠지만 개구리가 자기를 찾아서 행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딸이 하나님이고 개구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도 함께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이 드셨고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넓은 초원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친구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환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마음껏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문인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허수아비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다윗의 가슴에는 놀라운 함성이 있었습니다. I can do it. 여러분, 한국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미국 다른 지역에서 오셨거나 이곳에서 아무 도움 없이 아는 사람 없이 외롭게 볼손의 삶을 시작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근본 볼손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스펙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다 하는 분야가 다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확신을 그 가슴에 심어주십니다. Yes, I can. 하나님을 여러분의 첫 번째 환경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예 해방을 다짐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후 수도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